오늘 역사고전 강의 해설은 역사고전 강의 제6강 아테나이는 스파르타의 공격에 맞서 이 부분 오늘 제6강에서는 그 당시 아테나이 민주정의 지도자로 널리 알려진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 에피타피오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세계사는 영혼 세계 그리고 사회와 가치에 대한 논평으로서의 빙하 시대 예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2장을 세 번째 읽네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6강을 펼쳐 보시면 아테나이는 스파르타의 공격에 맞서 비기는 전쟁을 시도하고 적에게 약탈당하지 않았다는 심정으로 살아온 아티케의 농민들은 도시로 피난을 간다. 전쟁 첫 해가 지난 후 치러진 장례식에서 아테나이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장엄한 연설을 한다. 그의 연설에는 히라부 학교로서의 아테나이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 흐른다. 일단 이 부분에서 비기는 전쟁을 시도했다. 이게 제5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테나이가 가지고 있던 그 전쟁 자금이 넉넉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게 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전으로 밀고 가게 되면 아테나이가 결코 질수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페리클레스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계산에 따라 비기는 전쟁을 시도했다. 그리고 적에게 약탈당하지 않았다는 심정으로 살아온 아티케 농민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티케의 농민들이 도시로 피난을 갔다라는 부분입니다. 농민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그 심성 상태가 좀 다르죠. 마음가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심성 상태 그러니까 거창한 것처럼 거창해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거창한 건데 우리가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음가짐 그러면 조금 일시적이고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심성 상태, 그러면 좀 장기 지속적인 것이라는 느낌을 주죠. 사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심성 상태라고 하는 말을 섣불리 이 멘탈리티 또는 그것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많이 그 탐구했던, 불란서의 역사학자들, 아날 락파 이런 사람들의 용어를 빌려서 망탈리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마음가짐이다라고 쉽게 번역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마음가짐. 맘 먹고 뭐 한다 그럴 때도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한국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것의 사용 사례, 용례를 한없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용례가 지나치게 많아버리면 세 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용례가 지나치게 많아버리면 학문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좀할수 없냐?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말을 쓰느냐? 이런 비판과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순수한 한국어는요, 그것이 순전한 한국어일수록 정말로 다양한 경우에 참으로 많은 경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손쉽게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사태를 가리키는 단어, 번역어로 또는 그런 단어로 채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순 우리말 모르기도 하지만 전 사실 우리말 잘 몰라요.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순 우리말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그렇게 일상어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속편하게 번역으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네,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전쟁에 말려든 스파르테는 아티케 반도로 침공을 강행합니다. 말려들었다. 이 얘기 지난번에 했었죠. 그러나 스파르테의 예상과는 달리 아테나이는 페리클레스의 전략에 따라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이게 이제 페리클레스의 전략이죠. 농성전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테나이는 농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을 굳게 지켜 스파르타군을 지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해군력을 이용해 게릴라전을 벌이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게 페리클레스의 전략이죠. 돈이 있으니까 해군을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해군이라고 하는 것을 운용하려면 해군을 운용하려면 노를 젓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 이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비가 충분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을 원래 예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다스린다고 하고 미군이 쳐들어가기 전에 그럴 때도 북부 동맹은 함락을 못 시켰거든요. 그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탬레반은 파슈툰이라고 하는 그 부족인데 파슈툰족이 거기에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꼭 파슈툰족만 있는 건 아니라서 북부 동맹 지역은 파슈툰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장악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탈레반이 하루가 다르게 북부 동맹 지역까지도 함락시키는 걸 보면서 미군의 전비가 아무리 많다 해도 지리적인 고통 아니 고통이란다 지리적인 그런 것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전차도 갈 수가 없고 뭐 더군다나 미군이 즐겨 사용하는 저기 뭐 험비 이런 그런 집차 이런 거 있잖아요. 오로지 헬리콥터 하거든요. 오로지 헬리콥터. 베트남에서도 그래서 쳤죠. 그래서 물러나게 됐고. 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지리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리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페리클레스의 장기전 전략은 그러합니다. 비기는 전쟁이다. 그런데 이 비기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전쟁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 예상하지 못했던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면 이 전략도 그냥 무너져버리기 쉽죠. 저는 그런 사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 그게 어디였느냐 바로 그 역병이었다고 보는데 역병 역시 자연의 이치죠. 이치는 아니죠. 자, 비기는 전쟁의 전략은 아티케 반도의 농민을 성 안으로 철수시킨다. 정기적으로 함대를 파견하여 에게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킨다.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후방으로 3단 노선을 보내 적을 가끔 위협한다.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에서 활동하는 민주파를 부추겨 내분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넷째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민사작전이라고 그러죠. 민사작전. 네. 시빌오피어. 저기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파견 나갔던 군인들 이렇게 보면 민사작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전사 장교들 중에 보면 그거 하러 간 사람들도 있어요. 태권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민사작전의 일환이죠. 요 페리클레스의 이 전쟁 비기는 전쟁 전략 것이라고 하는 게 적극적인 것 두 가지 하고 소극적인 것 두 가지 이런 것 정도가 되겠죠. 적을 위협하고 내분을 유도한다. 이 참 페리클레스 악질이죠. 적의 민주파를 부추겨 내분을 유발한다. 이게 나중에는 어찌 됩니까? 대량 학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참 이 페리클레스가 이런 작전을 또는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채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많았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중장보병으로 종군할 농민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테나이가.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아테나이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업국가였던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짓고 살았던 농민들은 즉 아티케 반도의 농민들은 성 안으로 피신했던 농민들은 사실 그 의식의 발전이라긴 좀 그렇고요. 변화가 도시에서 상업하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더디고 달랐겠죠. 그렇죠. 더디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 전쟁 시기에는 스파르타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헬라스 사람으로서 또 중장 보병으로서 그 페르시아 전쟁에 종군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페르시아 아니 스파르타하고 우리하고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대대로 땅을 지키면서 살아온 이 농토를 벗어나서 도시놈들한테 끼어가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그 어리둥절한 상태,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게 사실은 그 아테나의 사람들의 생각 지도들인 거죠. 마인드 맵. 네. 오피셜 마인드는 모르겠는데, 오피셜 마인드는 페리클레스의 연설이나 조금 이따 설명하게 될 페리클레스의 연설, 이런 데서 오피셜 마인드라는 건 드러나는 거고, 그렇게 공식적인 서사로 또는 연설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농민들의 심정,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참 투키디데스는 그런 걸 잘 찾아내서 또 썼어요. 2권 14장을 보면 아테나인들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농촌에서 처자와 가재도구를 시에 옮기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집에서 목재를 뜯어오기까지 했다. 양떼와 짐을 나르는 가축들은 에우보이아와 이웃섬들로 건네보냈다. 그러나 대부분 농촌 생활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이런 이주는 힘든 경험이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죠. 농촌 생활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이런 이주는 힘든 경험이었다. 예. 농촌 생활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이런 이주는 힘든 경험.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전쟁을 진전시키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때 그 아테나의 성 안으로 피난 와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페리클레스가 우리 아테나에는 뭐 헬라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헬라스 세계에서 제일 모범이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저 사람 말 잘하네. 우리 가슴을 갖다 뭐 이렇게 울리네. 이런 생각하진 않았겠죠. 뭔 소리야.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짐도 날리고 양떼와 짐을 나르는 가축들은 에우보이아로 보냈는데 지금 뭐야. 이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전쟁을, 글쎄, 그렇게까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게다가, 그 98페이지에 보면은, 스파르테가 뭘 했느냐. 펠로폰네소 수군은 남쪽으로 움직여서 엘레우시스와 트리아 평야를 약탈하기 시작하여 곡물을 잘라내고 포도농쿨과 올리브나무를 파헤쳤다. 참으로 이게 나쁜 짓이죠. 곡물을 잘라내고 포도농쿨과 올리브나무를 파헤쳤다. 그렇게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포도농쿨, 올리브나무. 그런데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가지고 있는 상징성 있죠. 상징성. 우리가 저 보잖아요.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그 우승자에게 올리브 이렇게 엮은 뭔가를 씌워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멋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흔해서 그랬을 거예요. 올리브. 헬라스 발칸반도에는 올리브가 흔한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농쿨 이런 걸 파헤쳤다 그러면 농민들에게는 정말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는. 한국 사람들이 밥 갖고 뭐라고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하고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처럼 그 상대방을 걱정해주면서 이게 말 잘해야 되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이 상대방의 처지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주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멸할 때 쓰는 말이죠. 너 밥이나 먹고 다녀. 뭐 이렇게 이게 정말 어조와 어감, 어조 톤 앤 매너를 굉장히 잘 지켜서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올리브 나무는 멀쩡하십니까? 포도농크는 괜찮습니까? 이게 아마 이 당시 아테나의 농민들에게는 인사말이었을 텐데 이게 어렵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키다모스 왕은 장기전으로 들어갈 때 생겨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잘 알고 있었고, 이거는 아르키다모스가 굉장한 그 페리클레스의 전략도 전략이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아르키다모스의 이 태도, 이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르키다모스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간 사람이 아니죠. 뭔가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아티케의 농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티케의 농민들의 심정이 어땠느냐, 아티케 농민들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아포르테토스라는 말 있죠. 제가 98페이지에 적어놨어요. 아포르테토스. 이 사람들의 자부심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사실. 아포르테토스. 아포르테토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약탈당하지 않은. 아티케 반도에 살던 농부들은 자신들이 직접 마련한 무기를 가지고 중장보병으로 참전하여 약탈당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약탈당하지 않았다는 심정으로 살아온 이 심정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제 내가 아티케 사람으로서 내가 아티케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탈당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다. 스스로 마련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자기 땅을 지키던 사람들인데, 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요 사람이 우리들 보고 성안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더니, 내가 약탈당하지 않고 살아왔던 내 땅에서 올리브 나무와 포도 농굴이 저렇게 유린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럽죠. 이게 페리클레스의 실책입니다. 물론 사회는 중장보병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 해군 수병의 시대고, 해군의 시대고 상업의 시대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아티케 사람, 인간의 심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티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간단, 지방의 농민들은요,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굉장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것을 행해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심정을 어루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투키디데스 읽을 때 페리클레스가 무엇을 놓쳤는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걸 읽는 것은 그 당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저런 일이 벌어졌나 이걸 알아내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인데, 아주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잖아요.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뭘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읽는 이유는, 아, 투키디데스가 그런 정말 헬라스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에 대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걸 쓰면서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가, 무엇을 쓰고 있는가, 이걸 보고 동시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는 사태를 볼 때 무엇을 유심히 봐야 되는가,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투키디데스의 그 서술을 읽는 그런 이유입니다. 99페이지 거기 투키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2권 16장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키디데스의 그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런 것을 좀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테나인들은 이렇도록 오랫동안 여러 개의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며 아티케 지방의 농촌에서 거주했다. 그리고 아티케가 통일된 뒤에도 그들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번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근래에도 관습을 따르며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나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따랐다. 거기 관습을 따르며, 그 중요한 말입니다. 관습을 따르며 가족을 모두 데리고 거처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더구나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이제 겨우 가산을 복구했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정말 그렇습니다. 가족을 모두 데리고 거처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게 참. 50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살았는데요. 초등학생 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가족을 모두 데리고 서울로 고철을 옮겼습니다. 하, 지금이야 뭐 광주에서 서울. 근데 그때는 그 우리 친가나 외가나 친척들이 모두 거기에 살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거의 외국 이민 가는 수준으로 서울로 왔죠.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은 뭐 그런 사람, 그런 일 만날 일은 없는데 그때, 그러니까 10살 때죠. 10살 때 서울에 와서 지금까지 50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저는 전라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웃기죠? 근데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경상북도 봉화에서 그 교사 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이제 교육대학을 나왔고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그리로 옮겨갔는데 지금 거기서 교사 생활한 기간이 서울에서 교사 생활한 기간보다 긴데도 여전히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서울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살다 거기 경상북도로 가면 서울 사람인 거고 거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한 10년 살다가 서울에 와서 50년을 살아도 전라도 사람인 거고 참 한국 사람들 이게 참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티켓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했나. 저 전에 뭐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나오는 진행하는 그 유퀴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부산 사람인데 아 자기 부산 사투리 안 써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단어만 바꿔봐야 소용없습니다. 억양이 걸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이군요. 20년 전에 CBS 라디오 정봉구 박사 그 양반 민주당 국회의원도 하고 독일 대사도 지내고 그랬죠. 그 양반이 지내는 정봉구의 시사자키 거기 제가 출연할 무렵에 그 생방송인데 바깥에 앉아있는 프로듀서들이 가끔 그랬거든요. 강 박사님 표준어 안 쓰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내가 항상 표준말 써 그랬더니 갑자기 억양이 전라도 말로 갑니다. 그래서 아 억양 단어가 아니라 억양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참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티케 사람들도 그랬겠죠. 아티케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무리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심성이 달랐겠죠. 살던 집과 통일되기 이전 먼 옛날부터 가족이 늘 찾곤 하던 신전을 떠나자니 그 신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사가도 자기가 다니던 교회 다니잖아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사가면 교적을 옮기면 그 동네에 있는 성당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쿨해요. 그리고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신부님이 다른 데로 저 옮겨갈 때까지 뭐 다른 성당 다니지 뭐. 뭐 아니면 명동 성당 가불고 서울 사람들은 뭐 그런 식 교구 주교자 성당 가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아테나이에서 이 신전이라는 게 뭐예요? 조상의 위패를 모셔도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그 땅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그 땅을 떠나서 그 땅을 지켜주는 신령들한테 인사 못하면 다이몬 아니에요? 이게 다이몬.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다. 생활 방식 또한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 각자에게 그것은 조국에서 추방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네, 파더랜드에서 추방되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인용한 부분, 이 부분 전체를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읽어놓고 아, 제가 그래서 제 저는 없어요. 저는 10살까지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거 가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타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아무리 억양이 남아있다 해도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억양이 남아있는 표준어 사용자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지역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내요. 서울 생활 많이 하셨는가 보네.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제가 아무리 전라도 말을 써도 억양이 서울 억양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서울 사람 다 됐네 소리가 나와 이제. 그럼 서울 사람 다 됐네 그러면 전라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는 어떤 좀 친하게 지내주긴 해요. 친하지 그 제가 그리 간다 하면 뭐 사람들이 뭐 이게 배타적으로 굴진 않아요. 그러나 친하게 지내주긴 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쳐줘, 안 끼워줘. 그러니까 저는 뭐 충청도 상공 어디쯤인가 아니면 서해상 어디쯤인가 떠 있는 사람이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 지금 별풍 여기 99페이지에 제가 인용한 부분, 별풍대소 전쟁사 2권 16장에서 인용한 부분, 요건 메모쳐놔야 돼요. 요 전체를 메모쳐놓고 오늘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을. 예, 오늘 저 제 6강의 해설은 여기까지. 6강 해설은 여기까지. 자, 옥스퍼드 세계사를 펴십시오. 영혼세계, 영혼세계를 펴면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분, 서사로서의 예술, 거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죠. 서사로서의 예술. 자, 예술가들은 그 지난번에 그 서사로, 영혼세계 83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 관념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음식, 지방을 섭취하고 미적, 감정적, 지적 생활을 하게 되는 토대가 바로 음식의 그 음식 생활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지방을 섭취한다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엄청나죠. 제가 그 동물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걸 좀 열심히 보는데 그 범고래라고 하는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죠. 범고래가 있습니다. 범고래 킬러 회일이라고도 하죠. 범고래가 백상아리도 만만치 않은 최상위 포식자인데 백상아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상아리는 뭐 전체를 먹는 게 아니라 이 범고래가 백상아리 지느러미 밑을 탁 파고들어서 백상아리의 간만을 딱 떼먹는다는 거예요. 백상아리가 그래서 죽은 시체가 해안가로 올라왔는데 간만 딱 뜯어먹었다고 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고래 있죠. 혹등고래라고. 예, 혹등고래도 범고래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큰 고래는 못 먹으니까 이제 혹등고래가 새끼를 낳아서 이동할 때 범고래들이 말이죠. 어미하고 새끼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새끼가 물 위에 떠오르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고래가 물에 사는데 익사시킨다.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 위에 떠올라서 이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익사시켜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등고래는 범고래를 아주 못된 놈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상아리들도 혹등고래를 막 떼지어서 그게 다 뭐냐. 지방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동물 다큐멘터리 예전에 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놈의 그 지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지방이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 미적, 감정적, 지적 생활을 못하는 건가? 지금 제 몸이 제 주치의 그 지시를 이행하느라고 아주 지방이 쫙 빠져나가서 제가 미적, 감정적, 지적 생활을 못하게 되지 않나 걱정을 가끔 해봅니다. 이게 이제 단선적으로 보이지만 삶의 풍요와 추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의 연결고리를 제시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럼 추상적 활동의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술 활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그런 것들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시 드라마에 대해서 그 예술 창작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된 것도 벌써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헬라스 지역은 사람들이 그게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지방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지방질이. 너무 짐승 같은가요?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네. 맛있는 녀석들, 거기에서 그 김준현 씨인가? 그 사람이 남긴 명언이 있죠. 먹언이라고 그러는데요. 먹방을 하는 사람들의 명언을 먹언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다. 그런 예전에는 고기 얘기하면 먹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술적인 활동 거기에 하나 더 붙여보면은 종교적 사유와 정치적 사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종교적 사유라고 하는 게 영혼 세계를 다루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사유 그런 것을 다루는 게 바로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섹션인 그 사회적 사유와 가치에 대한 논평으로서의 빙하 시대 예술 그 부분이겠죠. 오늘은 영혼 세계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종교적 사유와 정치적 사유를 엿보게 해주는 사료를 남겼다. 종교는 회의론과 함께 시작되었다. 회의론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뭐 큰, 막 커다란 의미의 어떤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물질의 유일무이한 실제에 대한 의심 또는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전부냐. 예, 그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 회의론이라, 종교는 회의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회의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회의론이 뭐냐, 회의론이 뭐냐,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는 의심. 그게 회의론이에요. 회의론, 그러면 일단 1번 뜻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는 의심. 그게 회의론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실제, 즉, 감각으로 접근할 수 없지만, 다른 수단은 더 달순 실제를 발견했을 때, 영혼은 인간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요게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84페이지를 보면, 영혼 영역은 미묘하고 놀라운 개념이었다. 물질 세계의 제약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무한히 변경할 수 있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약진이었던 것이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인간은 그냥 아주 그 뻔한 표현, 네, 상투적인 표현으로 상상은 나래를 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저 같으면 이런 것은 뭐 상상은 나래를 펼 수 있었겠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 저자는 필자는 미래의 자유로 나아가는 약진이었다. 예, 영혼이라고 하는. 참 이 역사책인데 읽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역사책에서 왜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참 드문 경험이죠. 역사책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드문 경험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역사는 종합학문이에요. 고인류학, 그다음에 고대 인류의 심리학, 사회심리학 또는 종교학 또는 정치학, 사회구조, 사회학 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종합학문이에요. 정말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죠. 역사구조 강의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옥스퍼드 세계에서 좋은 책이요. 네. 생활환경은 시를 자극하고 경외감을 자아내며 불면성에 대한 추정을 불러일으킨다. 거기 이제 영혼 영역은 미묘하고 놀라운 개념이었는데 거기서 이 관련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불면성. 왜 불멸성이냐? 불꽃은 꺼지고 파도는 잠잠해지고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돌은 산산이 조각나지만 영혼은 계속 살아나간다. 이 불멸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음으로 해서 이 불멸성에 그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불멸성.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영혼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멸하는 인간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인간에게 이제 불멸의 측면이 있다고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 불멸의 측면이 뭐냐? 바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교는 뭐냐? 아주 거칠게, 러프하게 디파인해 보면, 거칠게 규정해 보면, 정의해 보면 불멸성에 대한 추구예요. 인간의 불멸성에 대한 추구. 뭔가를 믿는다, 뭐 신을 믿고 복을 비는 행위, 그것도 종교죠. 그런데 굉장히 폭넓게 러프하다고 해서 거칠다고 해서 그 개념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불멸성에 대한 추구죠.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는가, 예? 거기서 불멸한 것에 대한 숭배. 숭배겠죠. 숭배. 예, 불멸하는 것에 대한 숭배이고 불멸하는 것에 대한 추구인데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불멸하는 것을. 예, 마음속으로만 할 수도 있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미르체 엘리아데는 샤머니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샤머니즘에 관한 책을 얘기할 때는 거기 미르체엘리아데가 있어요. 예, 85페이지에 불멸성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다. 불멸성에 대한 추정을 불러일으킨다. 예, 불멸성에 대한 추구가 종교다. 그런데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85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불멸성 추구의 한 형식이죠. 그렇죠? 불멸성 추구의 한 형식. 불멸성 추구의 한 형식, 샤머니즘. 그럼 샤머니즘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도 한 형식, 불교도 한 형식, 이슬람도 한 형식. 근데 이제 유일신을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유일신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하나의 한 형식들이죠. 추구하는 형식들. 그러니까 같은 종교라 해도 샤머니즘도 종교예요. 샤머니즘이 기독교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다? 글쎄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니까 종교학의 문제고. 네, 우선 영혼에게 말 걸기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샤머니즘은 불멸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가? 86페이지에 사자인간도 있고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사슴으로 변장한 채 춤추는 사람을 그린 그림도 있고 그쵸?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그런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이기도 하지만 예술의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88페이지에 보면 이해로서의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는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이 이해한 세계에 대해서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것. 그게 바로 이해로서의 예술이죠. 그럼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혼 세계에 대한 하나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종교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오늘날의 추상예술가들처럼 빙하시대 선배들은 자신이 관찰한 자연의 핵심 속성과 패턴을 거기 자연의 핵심 속성과 패턴을 포착하려 했지 자연의 외양을 정확히 재현하려 하지 않았다. 거기 핵심 속성과 패턴을 포착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요건 역시 영혼세계에 대한 표현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그 메머드 상하에 조각한 세계에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진 이 조각상은 당시 훌륭하다고 생각한 여성 신체를 묘사한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 말이죠. 뭐냐면 훌륭하다고 생각한 그 부분이에요. 훌륭하다고 생각한. 거기 핵심 뭐겠습니까? 생각. 그렇죠? 아, 난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해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화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빙하시대 예술 속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빙하시대 예술 속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여기서는 영혼세계라고 하는 이 챕터 안에 샤머니즘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 빙하시대 예술 속 여성이라고 하는 조각상 안에는 모두 다 뭐예요? 추상, 인간의 추상적인 그런 사유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마술 이랬잖아요. 이제 마술이라는 것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 그 항목 바로 밑에 보면은 증거가 모호하긴 하지만 학자들은 마술을 종교와 과학의 기원으로 제시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술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는 종교와 과학의 종교라는 것 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에 그냥 뭉뚱그려진 전체로서 종교와 마술, 과학의 기원, 아니 종교와 과학의 기원으로 제시해 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영혼 세계 이걸 다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했네. 일단 마술까지 얘기를 하고 예술과 내세 이거는요 장례식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설명을 좀 다시 또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옥스퍼드 세계사 이만큼까지 하겠습니다.